사도행전 8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습니다.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복음이 유대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까지 퍼져가는 그 일 가운데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전체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도행전 전체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예루살렘의 형제들을 구원한 교회가 예루살렘의 형제들을 온전케 한 교회가 그 복음이 사마리아로 또 땅끝으로 세상 끝까지 퍼져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오늘 그렇게 진행하는 복음의 진행 과정의 한 가운데 어떤 시점에서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오늘 읽은 본문으로 읽습니다. 지난주에 교회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불평이 생겼습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원래부터 예루살렘에 집 짓고 농사 짓고 그렇게 살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교회가 지어지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기 재산을 다 내놓고 자기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과부들을 돌보는 일을 행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는 외국에서 살다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혹은 외국에서 살다가 어떤 사정이 있어서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정착해 살고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누가 더 사정이 어려웠을까요? 누가 더 도움이 필요했을까요? 헬라파, 밖에서 살다 온 사람들, 원래부터 있던 사람들은 거기에 집도 있고 비즈니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밖에서 살다가 들어왔으니까 더 아마 도움이 필요했을 거예요. 누가 집 팔고 밥 팔고 재산을 내놔서 섬겼을까요? 히브리파, 원래 있던 사람들이 섬겼을 겁니다. 누가 시간을 더 내서 섬겼을까요? 원래 있던 사람들이 섬겼습니다. 그런데 불평은 어디서, 문제는 어디서 제기됐냐면 헬라파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서 이렇게 불평이 제기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부당하다, 문제 제기하지 말아라, 우리도 애쓰고 있다 이렇게 덮지 않고 문제를 직면하고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이 그 사정을 잘 알잖아요. 원래 때린 뭐라 그러죠? 원래 이렇게
때린 놈은 기억하지 못하고 맞은 놈이 기억하는 법입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마음으로 했지만 사실은 이 받는 입장에서는 약간의 서운한 것도 마음에 새겨지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잘 몰랐으니까 그 문제를 제기한 그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혜롭게 그 일을 해결했잖아요. 성령과 지혜와 신망이 뛰어난 사람들을 골라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안수해서 권위를 주고 책임을 맡겨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잘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밥에 밥 먹는 거에 불평이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게 기도응답이 아니에요. 그게 결과가 아니에요. 말씀이 흥황해지고 오히려 제사장들까지 교인들이 되었다 그래요. 제사장은 골수 히브리파거든요. 그런데 헬라파 사람들이 교회의 주역이 됐는데 오히려 제사장들이 교회의 교인이 되고 교회가 흥황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날 세움을 받은 그 헬라파 출신의 일곱 집사들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주역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설교를 해서 바울이라는 참으로 세계 선교에 지금까지 세계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의 일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빌립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직전에 사마리아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했습니다. 안디옥 출신 어떤 집사도 있었는데 사실 그 안디옥 교회가 복음을 세계로 전하는 중심 교회가 되었어요. 이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원대하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참으로 영광스러운데 그 뜻을 이루시려고 문제를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협력해 해결했더니 그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일 가운데 그 일 보세요. 교회가 이제 든든히 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오래 그게 계속되는 것이 문제 해결에 유익일 것 같은데 바로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이라는 그 일곱 집사 중에 하나가 며칠 안 돼서 순교당했어요. 돌 맞아 죽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유대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잡아 가두는 일을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알고 열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는 사도들만 겨우 남아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 세워진 일곱 집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방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사마리아까지 가게 된 거예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그런 상종하지 않던 같이 밥도 먹지 않고 같이 예배도 드리지 않던 그런 지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와 유대는 예수님도 사마리아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럴 때 사람들이 오해하고 회의하고 의심했잖아요. 우리와 당신들은 전통이 다르고 예배드리는 장소가 다르고 예배드리는 방식이 다른데 하면서 예수님 말씀도 잘 안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로 빌립이 가고 싶진 않았을 거예요. 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담대하게 전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빌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 숨쉬었기 때문에 펄펄 끌어올랐기 때문에 쫓겨갔지만 말 안 듣는 사람, 내가 말해도 잘 알아듣지 못할 사람, 내가 말해도 오해밖에는 안 할 것 같은 사람들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듣드라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가드라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 구원을 받드라는 것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빌립이 핍박당해서 불쌍한 처지로 쫓겨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듣던 사람들이 자기들도 알지 못하던 핍박으로부터 해방함을 얻었습니다. 귀신이 쫓겨갔어요. 죄의 사슬이 끊어졌어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압박이 그 인생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어요. 그 사람들은 귀신 섬기는 것이 잘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귀신 섬겨서 능력 행하는 사람 쫓아다니는 것이 복받는 길인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진짜 복음과 진짜 용서와 진짜 생명을 보게 되니까 그동안 붙들고 그동안 노예 생활하고 그동안 종노릇하던 헛것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생명을 얻은 사람들로 온 땅에, 온 성에, 사마리아 온 도시에 기쁨이 충만하였다. 이게 빌립이 오늘 본문 직전에 한 일입니다. 이제 복음은요,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퍼져갈 것입니다. 이제 땅끝까지 퍼져가는 일꾼들이 설 거예요. 땅끝까지 퍼져가도록 섬기는 교회가 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따라가기 전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그 일을 쭉 기록하기 전에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 것이에요. 빌립이 사마리아를 들었다 놨다 들썩들썩하게 했습니다. 사도들이 놀랬어요. 아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다고? 그러면서 사마리아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안수하니까 오순절날 예루살렘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임했던 것과 똑같은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도 찬양을 하고 그들도 방언을 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높으신 일을 난곡방언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분명하고 크고 분명한 소리로 찬양하기 시작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면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이 기세를 몰아서 큰일이 시작됐으니까 이제 여기에 집중을 해서 나가야 될 텐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셔서 저 예루살렘 남쪽 광야로 가라고 하십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도시도 없어요. 사람도 많이 살지 않아요. 광야에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일에 무슨 소용이 있을지 참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한 주의 사자께서 빌립에게 광야로 내려가라고,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가서 오늘 에디오피아에 간다게라는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 이게 이렇게 읽으면은 내시니까 조금 깔보는 마음이 들지 드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재무장관입니다. 한 나라의 재무장관이에요. 요셉 같은 위치에 속한 거예요. 바로 밑에 1인 지하 만인 지상이라고 그러나요? 영의정을 사극 보니까 그러더구만요. 1인 지하 만인 지상. 딱 자기보다 높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고 모든 백성들보다 높은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에디오피아에서 온 이 내시되는 사람이.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퍼져가는 일에 이야기 중간에 복음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므로 우리 교회도 한번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많은 전략을 만들고 많은 연구를 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많이 협력합니다. 다 필요하고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 이전에 전략과 태도를 점검하고 교훈을 얻어 열심을 행하기 이전에 근본이 되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퍼져가는 겁니다.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전할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연약한 교회도 핍박당한 교회도 원래부터 사도가 아니라 나중에 세움을 받은 빌립 같은 사람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열심과 태도와 전략과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작은 것을 위로하고 스스로 이렇게 위로하자 이런 뜻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생각해보자는 것이에요. 그래야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오늘 찬양드린 것처럼 지금 이곳 이 자리에서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쓰임받지 못하면 이 모습으로 쓰임받지 못하면 저기서 커져서 아름다워져서 쓰임받지 못해요. 길은 여기부터 가는 거예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아무리 확실하고 넓은 길이 낫다고 하더라도 나 있는 자리에서 한 걸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모든 구원의 길은 그런 것이에요. 오늘 빌립이 이 간다게 여왕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일이 그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소식이에요. 이번 제가 우리 세가정 공부를 마쳐서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다 나눴는데 세가정 공부할 때 첫 번째 하는 시간이 복음에 관한 건데 첫 번째 하는 시간의 첫 마디가 복음은 소식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은 신문으로 치면 일면 헤드라인이에요. 복음은 이미 일어난 사실을 거부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고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것이에요. 복음은 이 신문의 문화면처럼 아름다운 얘기도 아니고요. 신문의 사회면에 나오는 기사처럼 무슨 좋은 미담도 아니고요. 신문의 무슨 사설면에 나오는 논리 정연한 설득도 아니고요. 무슨 교리와 가르침이 아니고요. 사실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직접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진노가 다 쏟아 부어졌다. 하나님이 과연 의롭게 심판하셨다. 그런데 예수께서 죄 없으신 예수께서 그 심판을 스스로 받으셔서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의 십자가의 그늘에 덮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에 완전히 빚을 다 갚은 의로운 의인으로 불러주신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살 길이 열렸다는 일어난 사실입니다. 복음은 일어난 사실을 전하는 소식이기 때문에 들어야 기쁩니다. 일어났어, 사실이 일어났어도 듣지 못하면 내게 되지 않잖아요. 복음은 여러 차례 예를 들지만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국가가 되었다, 해방되었다 하는 독립신문 일면의 기사입니다. 그런데 저 시골 할머니가, 저 변방에 있는 아저씨가 그 소식을 듣지 못하면 여전히 일제 식민지 백성인 것처럼, 여전히 자유가 없는 것처럼, 주권이 없는 것처럼, 여전히 남의 나라 종살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슬프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은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들어야 믿을 것 아닙니까? 근데 전해야 들을 수 있잖아요. 복음은 소식이고 들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이 땅 가운데 가진 것입니다. 복음은 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빌립을 사막 저 아무도 없는 곳, 하나님이 눈여겨보는 그 사람이 있는 곳, 딱 그 지점으로 빌립을 보내잖아요. 주의 사자가 예수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시잖아요. 예시에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여기 괜히 앉아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괜히 복음을 들은 줄 아십니까? 전한 사람이 있어요. 모태신앙이라고 나는 평생 동안 복음을 들었다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그 소식이 내 심령에 들려지도록 우리 부모들과 내 이전 몇 대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주관하셔서 내 심령이 그 소식을 듣도록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할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보내는 그분의 마음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교회는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믿지 않는 그분을 어떻게 부르겠느냐?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느냐? 전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느냐? 보내는 분이 없었다면 어떻게 전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보내십니다. 구원의 소식을 보내십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듣고 알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보내시는 분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심판자이시고 재판장이신데 친히 재판받으시고 심판받으셔서 구원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십니다. 보내신 분이 확실하니까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온 것이에요. 보내신 그 마음이 간절하니까 이 무지랭이 같은 나한테까지도 복음이 전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무지랭이 같은 입술이 둔한 저 같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보내신 분의 그 마음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는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우리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난 그 처지가 얼마나 끔찍한지 다 겪으셨어요. 그런데 죄 없으신 분이라 하나님께서 그 순종과 그 사랑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하나님과 원수된 옛 생명, 사슬과 더러운 것을 다 끊어버렸어요.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불러주셔요. 예수의 이름으로 의인이라고 내 자녀라고 불러주셔요. 그 예수님의 의의를 우리의 의의로 간주 쳐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가장 높은 이름 받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세상에 찾아볼 수 없는 영광된 존귀한 사람들로 간주해 주세요. 그렇게 불러주세요.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일어난 일이고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소식입니다. 그 소식을 보내신 분의 마음이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소식이라는 것이요 이래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건축자의 버린 돌에 비유하셨어요. 건축자의 버린 돌을 건축자들이 집 짓는 사람들이 쓸모없어 보여서 내가 지으려고 하는 집에 맞지 않아서 버렸어요. 근데 그 돌이 사실은 그 집의 모퉁이 돌이에요. 그 건축자들은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엑스퍼트 전문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금 짓고 있는 건물과 설계도에 맞는 돌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보니 맞지가 않았어요. 부담스러웠어요. 이해되지 않고 먼 것 같았어요. 절에서는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버린 돌을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모퉁이 돌은 그 돌을 먼저 다른 돌 하나 놓기 전에 그 돌을 먼저 놓고 그 돌 위에 그 돌에 맞춰서 그 돌에 맞춰서 다른 돌들을 쌓아가서 건물을 짓는 돌이 모퉁이 돌입니다. 이 예수님이 세상에 온 것이 그런 꼴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런 형편이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너희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필요 없다고 버렸지만 이게 사실은 모퉁이 돌이었다는 것이 예수님이 자기를 어떤 사람인지 정체성을 밝힌 일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마디를 덧붙이셨어요. 이 돌 위에 거치는 자마다 산산이 부서질 것이고 이 돌이 떨어지는 곳마다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이다. 복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듣고 그럴듯해서 그러기로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 아무도 선택하지 않고 아무도 믿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입니다. 그 모퉁이 돌 위에 인생을 설계하지 않는 사람은 그 모퉁이 돌에 맞추어서 내 건물을, 내 집을, 내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그 모퉁이 돌이 세상에 진짜로 오실 때, 그 모퉁이 돌이 세상에 진짜로 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다 무너져갈, 다 산산이 흩어질 잡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복음이 기쁜 소식입니까? 아무리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었어도 일제 앞잡이들은 그 소식이 기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께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통회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두려워 엎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그 예수를 죽일 정도로 죄인이 아닌데 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엄청난 일을 요구하셔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압박하고 우리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고 그걸 믿어야 된다고 강요하느냐고. 여러분,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인 줄 압니까?
그 돌 위에 거치는 자는 다 부서질 것이라고, 그 돌이 떨어지는 곳에 있는 사람은 다 망할 것이라고 한 그 저주를 모퉁이 돌 대신 예수가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가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심판을 다 겪으셨어요. 그 십자가 소식을 들을 때 비로소 누구라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전에는 변명하고, 그전에는 감추고, 그전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 정도면 낫지 않냐고, 그전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할 수 없지 않냐고 변명하고 원망하던 그 범죄함, 어쩔 수 없는 이 사슬과 어둠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회개의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회개의 능력을 얻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내 안에 있는 부족함과 내 안에 있는 이 어둠과 내가 어쩔 수 없는 이 슬픔과 갈망을 어떻게든 메꿔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비교해서 스스로 높여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합리화하고, 어떻게든 감춰보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은 십자가 그 소식을 듣고서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사람은 십자가에 그 예수님의 부활이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는데, 아무도 사실은 아무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심판자 되심과 하나님의 모퉁이 돌 되심을 들었다고 해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지지가 않았어요. 처음 범죄했을 때부터 하나님의 기준보다 나의 최선이 더 그럴듯해 보인 것이 범죄함의 시작이에요. 아무리 선해지려고 할수록, 착해지려고 할수록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해되지 않는 형편에 놓인 게 우리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슬이고, 우리도 모르는 그런 질병이고, 우리도 모르는 갈급함입니다. 근데 십자가 소식이 들려질 때 목마른 거예요. 십자가 소식이 들려질 때 죄가 미워지는 겁니다. 십자가 소식이 들려질 때 하나님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서 얼마나 죄를 미워했으면 예수를 보내서 그것을 씻었는지 그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능력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복되고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인 것은 소식이지만, 소식이 들렸으니 네 처지와 형편에 따라 반응해라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소식이 들렸으니 네 생각에 따라 선택하든지 두고 가든지 네가 선택해라 이런 정도가 아니고, 누구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받아들이는 자는 어찌하여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내가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하셨으면 이렇게까지 큰일을 하셨는지, 그 선물을 받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더라.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돌이 거치는 돌이 되었고, 그 돌 위에 서는 사람은 다 망할 것이고, 그 돌이 떨어지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을 것이라고 하였지만,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감동함을 받아 예수의 이름을 불러 구원받은 베드로와 바울 같은 사람들은 그 반석이 구원의 반석이 되었다고, 그 반석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듣고 그 교리에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그것에 설득당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의 주인, 복음의 능력, 복음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같이 되신 분, 그러나 온전히 의를 행하신 분, 하나님께 가장 높은 이름을 받으신 분,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음을 들으면 인생이 바뀌어서 구원을 얻고요, 저 철학과 지혜를 자랑하는 그리스 사람들도 저 시골 변방에 랍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은 부끄러운 그 죽음에 관한 소식을 들으면 그 자만심 놓고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던 그리스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요. 저 같은 무지랭이라도 내 인생의 자랑과 보람은 내가 가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구나 하고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 때문에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들어야 된다 말씀했잖아요. 전해야 합니다. 들려줘야 합니다. 아름답도다 이 복된 소식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요. 오늘 예배 시작하기에 전에 읽은 것처럼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제는 내 백성을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이제는 고난의 때가 끝났고 모든 죄의 대가를 배나 받았으니. 안 받았어요. 아직 멀었었어요. 근데 예수가 받으셨어요. 예수가 오셨어요. 모든 죄의 대가를 배나 받았으니 이제는 광야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라.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들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목소리를 높여서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듣는 사람들의 심정에 닿도록 말하라. 그렇게 복음 전하는 자의 사명과 그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능력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토요일 새벽 기도와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야겠어요. 무슨 교회의 선교 전략을 짜기 전에 합당한 교회에 관한 무슨 생각들을 모으기 전에 힘을 내서 열심을 이루기 전에 그 모든 일의 근본과 능력 되시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의 능력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뭘 전하는지를 알고 펄펄 살아 숨쉬는 사람으로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목사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땅끝까지 간 선교사들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땅끝입니다. 직장 동료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땅끝입니다.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자리가 땅끝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높은 산에 올라서 목소리를 높여서 마음에 닿도록 전하라고 합니다. 높은 산을 오를 만큼 힘을 써야 돼요. 있는 자리에서 듣든지 말든지 이렇게 전하는 것으로. 여러분 노방전도 있잖아요. 전도지 돌리는 거. 그 한 20년 전의 통계가 100만 장을 돌리면 한 명이 구원받는 것이 통계였답니다. 20년 전에. 근데 지금은 100만 장을 돌려도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한대요. 어디서 나온 통계인지 모르겠지만 이 전도를 오래 연구한 어떤 목사님이 최근에 뉴저지에 와서 세미나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대더구만요. 100만 장을 돌려도 한 사람이 구원받는데 요새는 전도지 막 돌리면은 오히려 떠나가는 줄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해야 되긴 합니다. 이 전도는 사실은요 효과보다도 이 전하는 사람의 영광과 권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긴 할 건데요. 그래도 하긴 하는데요. 그런데 높은 산을 올라가서 전하라는 얘기는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편한 것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들은 땅끝까지 바다를 건너가잖아요. 여러분 자식에게 복음 전하는 게 쉽습니까? 예수 이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전하는 게 쉽습니까? 높은 산을 올라가고 골짜기를 건너는 것 같은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돼요. 들리는 자리까지. 그러니까 친구가 되고 관계를 형성하고 진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제가 복음을 들은 게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정말 3대째 기독교지만 아내랑 결혼을 연애를 해서 대박 맞은 사람이지만 제 아내가 저를 전도해서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군대 가서 정말 제 스스로 형편없을 때 저를 알아준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제 얘기를 들어준 사람이 인간 취급을 해줬어요. 인간 취급을 해줬어요. 그 사람이 교회 가자 그러니까 거부감이 안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난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인간 대접을 받고 나니까 그 사람이 진짜 산을 넘고 골짜기를 건너서 내 마음의 벽을 지나서 내 교만과 죄악의 그 벽을 지나서 내 심령에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더라고요. 높은 산에 올라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애써야 될 줄로 믿어요. 목소리를 높여서 담대하게 전하라고 그래요. 안 듣는 경우가 많죠. 백만장의 한 명이라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원래 그래요. 우리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보내신 분에게 있기 때문에 보내신 분에게 있기 때문에 목소리를 높여 담대하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닿도록 사람의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와 그 사람의 고민과 그 사람의 아픔과 이런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 복음을 들어서 구원받을 사람, 하나님 나라의 형제 자매가 될 사람으로 전도 대상이 아니라 전도 실적 올리는 숫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진짜 인격과 하나님께 창조함을 받아 하나님께 온전히 회복되어야 할 귀한 영혼으로 봐야 그 사람의 형편이 눈에 들어오고 그 사람의 얘기가 들려지고 그 사람 얘기를 들을 때 뭐라고 대답할지 뭐라고 반박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걸 증명할지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바라보듯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식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그래야 됩니다. 어릴 때는 억지로 매일 성경 읽게 하고 그게 맞아요. 그게 그렇게 생겼으니까. 좀 크면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또 참고 기도하고 머리를 짜내고 도움을 구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 전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자식도 그런데 이웃과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정말로 마음에 닿도록 전할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애쓰고 힘쓰는 일이 있다면 그런 애씀과 힘쓴 복음을 전해서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래서 나를 대박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릴 귀한 사람들로 복음을 증거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소식이고 전하는데 보낸 분이 예수님이라서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복음은 인생을 대박나게 하기 때문에 능력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들은 이 내시가 기뻐하며 돌아갔다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다시는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아까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부자였습니다. 수레에 예물을 가득 싣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예배드리러 온 사람이었어요. 한 나라의 전체 살림을 맡은 그런 총리였습니다. 여왕에게 신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종교심도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학식도 뛰어났어요. 여왕이 신임했습니다. 그러니 저 먼 나라 예루살렘까지 순례길을 허용하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는 복을 다 누린 사람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다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우러러보고 자기도 좀 더 좋은 그래 겸손하기까지 하고 그래서 말씀을 읽고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을지 그렇게 연구하고 또 빌립한테 물어보고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재산으로도 그 종교심으로도 그 열심으로도 그 예배로도 그 인격으로도 그 명예로도 채울 수 없던 어떤 갈급함을 복음이 채워줬습니다. 비로소 기뻐하며 돌아갔다. 성전에 얼마나 거룩한 물이 많습니까? 그런데 성전의 그 거룩한 물들보다도 길가 웅덩이에 고인 물로 세례를 받으면 죄가 씻어지고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세례받았습니다. 성전에 얼마나 훌륭한 성경 교사들과 얼마나 훌륭한 권위 있는 제사장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의 위로와 그 사람들의 가르침과 그 사람들의 축복보다도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무명 전도자 빌립의 말을 듣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온전한 사람 된 것을 살만한 인생인 것을 기쁨으로 충만한 것을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 취급해 주신 것을 알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봐주시는지에 관한 확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좋은 사람 되려고 인정받으려고 살맛나게 살려고 재산도 모으고 공부도 하고 성공도 하고 사람들의 신망도 얻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의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값주고 산 귀한 영혼이라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라고 완전한 의인이라고 영광의 찬송이라고 예배드리면 내가 기뻐 어쩔 줄 모르는 내 새끼라고 그렇게 대접해 주시는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를 살맛나게 하는 능력입니다. 복음이 뭔지를 알면 복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취급해 주셨는지를 알고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면 인생 대박납니다. 돈 안 쫓아다녀요. 사람에게 속지 않습니다. 세상의 거짓에 묶여다니지 않아요. 일희일비하지 않고 세상의 풍파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귀하되는데 하나님이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붙잡겠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 하신 일을 생각해 볼 때 십자가 앞에서 복음은 우리 인생을 대박나게 하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서로를 그렇게 바라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서로를 섬기는 것이 내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내가 좋은 사람 되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지금 그렇게 안 보여도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참고 바라고 믿고 함께 기뻐할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담대하게 자세하게 철저하게 연구해서 마음에 닿도록 높은 산과 계곡을 넘어서 선포하는 곳이에요.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곳이에요. 복음은 교회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기쁨으로 가득 차서 예배하는 곳이에요. 복음은 교회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의 가치를 깨닫고 다른 데서 가치를 찾지 않고 다른 데 종로를 타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며 사는 능력의 공동체예요. 교회는 세상이 볼 수 없는 아름다운 능력의 교제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부르셨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니까 그 사람 이용 안 해도 되니까 그 사람한테 뭘 받아내지 않아도 되니까 이미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의롭다 하시니까 약해도 강하고 우겨쌈을 당해도 자유롭고 죽은 것 같아도 살았고 핍박을 당해도 남들의 핍박을 풀어주고 쫓겨가도 다른 사람들을 그 속박에서 풀어주는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 복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반응과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이렇게 막 하면서 인간 사이에 뭐 얼마나 일어납니까? 막 그렇게 서운하다 그럴 줄 몰랐다.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서로를 귀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인도해 갈 것입니다. 안 되는 것 같고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 상황에서 여기서부터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복되고 기쁘신 뜻이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 눈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도 보게 될 것입니다. 과연 복음이 성령의 권능으로 이 심령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퍼져가는 그 일 가운데 우리도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목사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 복음의 일꾼을 세워주세요. 아름다운 발로 높은 산을 넘어서 담대하게 목소리를 높여서 마음에 닿도록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세요. 자기가 전도자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참 기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방식대로 그냥 들으라고 강요해서는 되지 않아요. 높은 산을 넘어야 돼요.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복음을 전할 일꾼들을 세워달라고 선지자들을, 복음 전도자들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같이 하나님 앞에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교회, 우리 교회들에게 복음의 전도자들을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영광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 같은 사람에게도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전도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광교회에도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전하는 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이미 단에 세우신 목사와 전도사와 교사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담대하게 목소리를 높여 마음에 닿도록 전할 수 있는 자들에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전하기 이전에 그 심령이 복음으로 펄펄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엎드려 무너진 자 되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눈보다 희게 된 자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으로 기쁨으로 펄펄 살아 움직이는 그런 전도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여러분 전도 대상자 있지요? 이 사람이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복받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은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 기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함으로 우리 형제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정말 잘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대박 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함께 여호와의 광대하심을 찬양하는 영광의 찬송 되기를 원하고 모든 사슬로부터 끊어져서 모든 어두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안에 광명천지에서 하나님 안에 자유롭고 하나님 안에 담대하고 소망 가지고 하나님 안에 환난을 이기며 하나님 안에 승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들려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광교회와 이 세상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가득 찬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기쁨이 넘쳐 예배드리고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 거룩하게 살아가며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 세우시고 정하신 그런 교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지만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정하신 그 뜻 다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임하실 때 참으로 두려움으로 황망함으로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뭐 우리의 모퉁이돌 우리의 주춧돌 구원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일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칭찬받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